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 창세기의 이야기는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고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생애가 펼쳐지는 이 자연, 문화, 역사, 인류 라고 하는 이 현실이 그것보다 더큰 것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연은 한자어가 지시하는 대로 원래 그대로 예전부터 있는 것이고, 그 어떤 기원이나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이 세계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향해 가고 있고, 그렇게 이 세계가, 인류의 전체의 역사가, 이 우주 만물이 어떤 목적에 이르도록 목적하신 분이 계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 인간의 삶은 그러한 이 세계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 그리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분에 의해서 펼쳐지고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창세기의 초반부가 하는 이야기의 중요한 함의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 세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이 모든 세계보다 더큰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이 선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이 세계를 만드셨다. 그러니 이 세계는 이 세계보다 더큰 것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고, 이 세계에 많은 혼란이 있고 혼돈이 있고 흑암이 있고, 때로는 불균형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세계가 더 큰, 이 세계보다 더큰 분에 의하여 지탱되고 있고 지지되고 있고 이끌어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돈스러운 이 세계 속을 살면서도 코스모스를, 질서를, 우리의 삶의 어떤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우리에게 이 창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목적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 진정한 모든 변화는 그 외부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와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서에서도 어떨 때좀 변화가 생기나요? 맨날 그저 그런 우리 사람들 1년 넘게 보고 있다가 밑에 이렇게 새로운 이제 신입 항전들이 들어올 때 부서에 어떤 이렇게 활력이 이렇게 돌 때가 있지요.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우리 조에 우리 괜찮은 형제가 이렇게 한명 오게 되면, 괜찮은 자매가 한명 들어오게 되면, 그 이전보다도 그 전주보다 좀 부서 모임을 열심히 나가볼까라고 하는 어떤 동기와 의욕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뭐 당연한 인간의 현실이죠. 이렇게 어떤 중요한 어떤 변화는 외부적인 어떤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세상 자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에 의해 이 세상 그 변화의 어떤 근거가 다 이 세상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뭐 철학 사상들이 예전부터 많이 있어 왔죠. 뭐 동양에서도 뭐 대표적으로 뭐 노장 사상이 이제 그러하고 서구에서는 그 뭐 그리스 사람들의 철학이 그러했고 또 뭐 스토아학파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이 우주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에 불과하다. 어떤 외적 요인에 의하여 변화가 혹은 발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발전에 불과하고 결국에는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식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의 현대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극단적인 아마 진화론일 것입니다. 어떤 외적 근거에 의해서 초월적인 이 세계가 아닌 이 세계를 초월해 있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세계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다채로운 우주와 이 현실들은 다 이 세계 안에 근거와 기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상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을 아무리 극단적으로 주장하시는 분들도 이유 없는 어떤 외부의 어떤 개입 이런 것들을 이제 논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왜 공룡이 멸망했는가? 갑자기 이렇게 우주에서부터 지구로 운석이 떨어져서 사실 그게 적합한 해석이냐 그렇지 않냐를 이렇게 떠나서 어떤 외적인 요인을 들어서 그 이 현실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경향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진화가 이루어졌는가?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한 돌연변이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돌연변이는 그 이전에 어제와 오늘에 익숙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는 것들로부터 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변화를 일컬을 때 돌연변이라고 일컫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성경의 사상에 혹은 그 성경적인 어떤 그 창조에 관한 이 세계에 대한 이야기에 가장 큰 대척점에 있는 극단적인 자연주의적 어떤 그 진화론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계의 어떤 중요한 변화와 그리고 어떠한 그 진행이 그 이 세계 자체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태초에 왜 빅뱅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왜 우주가 이렇게 여러 개로 시작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우주의 기원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알 수 없는 어떤 시작이 있다. 그리고 어떤 알 수 없는 그게 운석이 됐든 그게 돌연변이가 됐든 그게 어떤 사람들은 외계인이라고 주장을 했든 외적인 요소에 의하여 어떤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주장이라고 하는 사실에는 크게 변화가 다른 것이 없어 보여집니다. 그 성경은 이 모든 변화, 이 모든 발전, 이 모든 다양한 이 일이 펼쳐진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어떤 그 과학주의의 오만함은 혹은 우리 시대의 바벨탑을 쌓았던 우리의 선조들의 어떤 예를 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오만함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떤 한 영역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익숙하다고 해서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다루고 있지 않은 다른 영역에까지도 우리가 어떤 지식에 혹은 어떤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과감하게 얘기하는 교만한 태도일 것입니다. 이 성경의 창세기의 이 앞에 서두에 나오는 창세기 초반에 나오는 이 창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이 세계가 우리에게서 근거하고 있지 않고 우리는 이 세계보다 크지 않고 이 세계보다 더 크신 어떤 초월적이고 인격적이신 주권자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존재하고 있으니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이 삶을 놔두는 우리가 이 삶을 펼쳐내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 자연세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작하거나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지만 땅은 혼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는 영역이 있지만 이 세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서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분이 아니겠는가라고 이 창세기의 내용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이제 교훈에 굉장히 반하는 그런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이 사실 오늘날의 인간들의 태도일 뿐만 아니라 바벨탑을 지었을 때의 인간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굉장히 극심하죠. 제가 이제 미세먼지를 보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편할까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차적으로는 어떤 신체에 어떤 위협, 건강에 위협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괜찮은데 집에 있는 강아지 같은 제 아들들을 보면 얘들이 이런 공기를 맡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아까 이렇게 이제 화가 나죠.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느끼는 이 답답함과 이렇게 이 막막함이 도대체 뭘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이 한반도 안에서는 미세먼지를 피해서 떠나갈 데가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희가 언젠가 우리 교육자분들,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삼척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서울보다 미세먼지가 심하더라고요.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 서울에서 이렇게 TV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복잡한 도시의 어떤 공해와 소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연의 깊은 곳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자연과 벗하는 어떤 삶을 소망하는 어떤지 또 그것을 소망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소망하는 이제 시청자들의 마음을 대리만족시켜주는 이제 그런 프로겠죠. 근데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면 뭐하나, 저기도 어차피 미세먼지가 가득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세먼지가 그냥 자연적인 황사바람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공장이나 발전소에서 나온 어떤 유해물질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이르자 제가 느낀 어떤 막막함과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더 심해졌습니다. 여기서의 이 막막함과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의 이 근거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피할 데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간이 망치는 현실을 벗어나 자연 속으로 들어가 쉼과 어떤 안위를 얻고자 하는 어떤 이러한 우리 동양에서는 예전부터 있었던 이제 그런 사상 중에 하나죠. 이렇게 지저분한 얘기 듣지 않고 산 좋고 물륜 속으로 들어가서 난 자연과 벗하며 살리라. 이제 왜 그런 태도가 생겼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망친 것, 혹은 우리 손 아귀에 있는 것만이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인간에게 약간 비극에 가까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지 않은 어떤 그게 미지의 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직 우리 손에 도달하지 않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우리보다 큰 어떤 자연, 우리보다 큰 우리가 만들지 않은 어떤 광범함, 장대함, 독일의 어떤 종교학자는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종교적 경험에 빗대서 얘기를 하기도 했죠. 그것을 볼 때 광대한 그랜드 캐년이나 요세미티 국립공원이나 알프스나 아니면 히말라야의 그런 거대한 어떤 자연의 경관을 볼 때에 어떤 우리가 누리는 나보다 더 큰 어떤 자연 세계, 인간보다 더 큰, 인간이 만들어내는 세계보다 더 큰 세계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여 어떤 이렇게 얻게 되는 어떤 안위와 어떤 안정의 어떤 감정이 뿌리채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요즘 TV 다큐멘터리나 이제 뉴스 같은 것을 보면 태평양 어디에 남한보다도 우리 한반도보다 많은 어떤 그런 쓰레기 플라스틱 섬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남극이나 북극도 인간이 만든 어떤 환경적인 어떤 조건들 때문에 굉장히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모든 것이 다 인간이 망쳐버린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어디 다른 곳으로 피할 곳이 없겠구나, 이제 어디 화성이나 이런 데로 이주를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미답지, 아직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 어떤 이런 세계가 없다는 현실이 우리의 삶을 더 부여롭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력을 더 고갈시키고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더 망각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어떤 여지가 있다는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결국에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가장 중요한 현상은 권태로움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그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갖추게 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많은 정보를 취급하게 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된 조건 속에 있는 우리 현대인의 삶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때로는 무기력하고 그 어느 때는 어느 때보다 허무주의의 공격에 취약하며 그 어느 때보다 의미를 찾지 못하여 그냥 이렇게 사나 살아보래 라고 하는 푸념을 가장 많이 내놓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또한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 인간이 처한 과거 고대의 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현대인이 처한 이러한 인간 삶의 위기, 인간이 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 생명을 내가 원해서 그 부여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이때의 생명을 가지고 이 시기에 어떤 내가 지금 특정한 나라에 태어나기를 결정하여 태어난 것도 아닌 주어진 것인데 철저하게 사실 100년 전에 저나 여러분이나 다 무지 않았습니까? 없는 존재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원해서 이 조건, 이 상황, 이 나라 이 환경 속으로 여기 온 사람은 이 중에 아무도 없으시죠. 태어나 보니까 이 몸뚱아리인 겁니다. 주여. 태어나 보니까 한국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어쩌다 자라서 보니까 송파구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조건이 아니죠. 그런데 이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살아가야 되는 어떤 목적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혹은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던질 수밖에 없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고대인이나 오늘날의 현대인이나 우리가 다 던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라는 것이지. 자, 그런 속에서 창조가 굉장히 신비롭고 이 창조의 사건이 굉장히 그 경이로우며 많은 묵상할 거리가 있는 사건인 동시에 이 아름답고 경이롭고 인간에게 모든 것이 풍족하게 주어져 있는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많은 고난과 이토록 많은 부조리와 이토록 많은 말이 되지 않는 현실 속에 우리가 왜 살게 되었는가를 탐구해보는 것 또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또 한 명의 인간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의 현실에 대해 보다 더 적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원래 하나님과 인간과의 어떤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삶이었던 것이죠.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을 간추려보라고 하면 한마디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이 세계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라는 이 문구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재하려면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으로서도 이미 완벽하고 아름답고 부족함 없이 계시는 분이셨지만 그것을 자신의 창조물과 피조물과 함께 나누기로 결정하심을 통해 좋은 것이 더 좋은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떠올려 보시죠. 좋은 것이 정말 좋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년 2부 찬양팀이 오늘 찬양을 인도해 주었는데 어저께 찬양팀 연습을 하더라고요.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뭐 무슨 곡을 연습하는지는 잘 몰랐는데 곡을 연습하다가 서로 야, 이 부분에서는 바이올린이 들어와봐, 이 부분에서 베이스는 이렇게 한번 해봐, 그 좋죠? 이 좋은 거를 이 팀원들만 나누는 것보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니 좋음이 더 커지지 않았습니까? 저와 가까이 지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 건대의 도상면이라고 하는 걸 파는 데가 있는데요. 그 집은 이제 모든 메뉴가 다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그 식당에 갈 때 많은 사람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둘이 먹어도 맛있는데 셋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넷이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다섯이 가면 둘이 갈 때보다 더 많은 메뉴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좋은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원래 창조의 정신인 겁니다. 창조의 목적인 겁니다. 좋은 것을 더 좋게, 좋은 것을 정말 좋게 나누리라,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 그런데 그것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함께 나누시는 자리로 그 관계 속으로 초청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잘 알아듣도록 인간의 현실 자체를, 인간의 실존 자체를 홀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같이 존재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인간은 남자 혼자서 온전한 인간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담지되어 있겠습니다만, 인간은 언제 인간으로 완성됩니까? 남자와 여자로 있을 때. 남자 혼자서도 인간이 아니고 여자 혼자서도 인간성의 완성을 이룰 수 없다. 남자와 여자로 서로 다른 존재이나 서로 하나 되는 존재로, 결혼이란 그런 것이죠. 각기 다른 존재가 한 몸을 이루는 것, 다른 몸이잖아요.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 관계 안에서의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죠. 너는 여자고 나는 남자다, 너는 남자고 나는 여자다. 그러나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이러한 틀 안에서, 이러한 관계 묶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신비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그리고 인간에게 의도하시는 아주 중요한 인간의 조건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남자는 여자 앞에 있을 때 남자입니다. 여자는 남자 앞에 있을 때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아니면 여자의 인생이 완성될 수 없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를 통해서, 마찬가지죠. 우리는 언제 교인인가? 나 혼자 집에 있으면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그 계좌 이체로 헌금 보내고 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린 다른 지체들과 함께 같이 있을 때,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 그리고 특별한 시간 속에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묶여 있을 때 우리는 교인인 겁니다. 우리는 성도인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통해 인간에게 의도하신 인간의 중요한 본질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선악과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그걸 인간이 깨는 겁니다. 자, 에덴 동산을 만드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 너 마음대로, 하와에게 너 마음대로 여기서 뭐든 해도 좋다. 파인애플을 따먹어도 좋고 사과를 먹어도 좋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수로를 만들어도 좋고 탑을 쌓아도 좋다. 그런데 동산 딱 한가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질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금지를 나타내는 선악과가 하나 딱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도 되는데 동산 한가운데 박혀 있는 선악과 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야, 너 너무 편하게는 지내지 마, 내가 고참이야,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선악과를 이렇게 박아 놓으셨을까요? 아마도 이런 것일 겁니다. 이 선악과는 인간에게 불편함을 주기 위한 요소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옹졸한 분이라서 야, 내가 다 허용하는데 그래도 내가 이것만큼은 허용 못하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 언제 참된 인간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창조의 목적을 보여주시기 위한 중요한 상징으로 지금 선악과가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뭐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인간은 인간이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묶여서 부름받아 나왔지만,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다. 율례는, 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진정한 완성과 참된 의미로서의 선한 변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를 상기하게 만드는 중요한 상징으로 지금 선악과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은 그 선악과를 따먹죠. 자,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 인간의 태도가 이제 굉장히 그 재미있는데 우리 3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뱀이 다가옵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완벽한 세상에 왜 뱀이 있을까요? 참 의문스럽습니다. 저도 의문스럽습니다. 우리가 그 신비는 다 우리가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실천적으로 의미를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도전 없는, 시험 없는 파라다이스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낙원은 우리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뱀이 나타나서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선택의 갈등을 겪게 하죠.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의 핵심일 겁니다. 이 3장에서 왜 인간에게 하나님이 갈등을 허락하시는가, 왜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라고 하는 이 긴장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이 선택권이 없으면 자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냥 프로그래밍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그냥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도록 기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과 방불한 어떤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러면 이 자유가 어떻게 확인되는가? 하나님은 그런 인간이 고급한 존재로서 자유를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말하시는데 이 자유는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뱀이 다가옵니다. 그때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저는 여기서 이제 그 뱀의 전략이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뱀은 하나님이 나쁜 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뱀은 인간이 하나님을 저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촉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흘릴 뿐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못하게 하시는지 알아?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신 거야. 그리고 얘기를 덧붙이지 않죠. 하나님은 그거를 시기하신다거나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에게 대해서 옹졸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야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뉘앙스를 흘려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여기서 뱀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상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이미지입니까? 창세기 1장 2장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을 위하시는 하나님, 인간을 위하셔서 없던 존재였던 인간을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이 나와 같이 되면 어떡하지라고 하며 고민하며 긴장하며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간이 나 같은 존재가 되면 어떡하지라고 그렇게 속 좁아 보이는 하나님 상으로 전락시켜버렸죠. 그것이 바로 뱀이 가지고 있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거짓말의 핵심인 거죠. 저도 교육자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늘어놓진 않죠. 그런데, 이런 거죠. 그 형제가 목사님 설교할 때 졸던데요? 이러고 이제 가는 거죠. 아니면 그 자매가,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약간 이렇게 좀 불편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는 안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러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제 안에, 아니, 그놈이, 아니, 그 사람이, 어떤 그 잘못된 어떤, 이제 그 사람에 향한 어떤 편견을 이렇게 제 마음에 이제 가질 확률이 높아지겠죠. 저도 이제 교육자 생활 십수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술에는 잘 안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탄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전략을 지금 뱀이 취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마음 안에 슬쩍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씨앗을 하나 슥 던져놓는 것입니다. 창조세계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그게 깨져버리는 거죠. 자, 그랬더니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오늘 6절을 보시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보고 좋았다 이런 뜻입니다. 보고 좋았다. 이것은 마치 어떤 태도냐면 인간이 감히 창조주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놀이를 하는 어떤 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는 뭐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이미 따먹기로 결정한 인간의 마음 안에 선악과를 보며 어떻게 여기는 겁니까? 야, 보기 좋은데? 이거 누구의 말씀이죠? 창세기 1장에서 이 지어진 세계를 보며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놀이를 지금 스스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같이 되려는 것,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함 없이 그분이 우리를 고양시키는 일 없이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일 없이 그분의 자리에 서려는 것,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이고 죄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실 앞에서 인간은 이제 이미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일 후에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후에도 900년 넘게 살죠. 그러나 그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눈앞에 죽은 존재와 같이 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육신의 호흡으로는 900년쯤 뒤에 죽게 될 것이지만 이미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고 있는 하는 이 중요한 차원에서 그는 이미 죽은 자나 다름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최초의 인간들은 자기들의 몸이 부끄러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는 하나님 앞에 당당한 존재였습니다. 동물들 앞에 당당한 존재였습니다. 이 세계 앞에, 우주 앞에, 대자연 앞에 그들은 당당한 존재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를 감출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죠. 스스로를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 더군다나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 보셨어요?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면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송송 뚫려 있거든요. 자신의 어떤 수치를 가릴만하게는 별로 적합하지 않은 잎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라도 자기를 가릴 수밖에 없는, 수치는 가득하나 비참함은 가득하나 그래서 그거를 가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나 그 스스로 그 수치와 비참함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역사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유형의 시작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그들에게 가죽으로 옷을 입히시죠. 여전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죠. 너는 비록 내 앞에서 죽어진 존재같이 될지라도 나는 너를 찾을 것이다. 첫사람 아담의 죄악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의 전형인 것과 같이 첫사람 아담을 향해 부르시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이 주님의 음성은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의 죄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든 아니면 집 나간 아들을 찾기 위하여 부르시는 애타는 부모의 음성이든 그 두 개가 같은 것이겠죠. 하나님은 인간을 찾고 부르시고 계신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되기로 결정하십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뱀에게 어떤 저주를 내리시냐면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이제 뱀은 실제로 흙을 먹지는 않죠. 이렇게 쥐나 양서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먹을 텐데 이 뱀은 뱀이 흙을 먹을 거다라고 하는 이 맥락은 흙으로 너가 돌아갈 거다라고 인간에게 명령하신 이 내용과 이제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절 보실까요? 아담에게 주시는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어떤 이제 저주지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흙은 무엇입니까? 원래 아담과 하와가, 원래 아담이 지어지기 전에 있었던 물질이 흙입니다. 티끌입니다. 이것은 물을 상징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존재의 향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존재의 풍성함 이전에 아무것도 없던 그 물을 상징하는 일종의 상징물입니다. 그러니 사탄에게, 뱀에게, 그리고 인간에게 네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네가 네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느냐, 네가 네 스스로 너의 자율성을 주장하고자 하느냐, 나 없이 이 세계 속에, 나 없이 이 우주 속에, 나 없이 이 역사 속에 네가 서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는 필멸의 존재, 무로 돌아가는 존재, 허무로 돌아가는 존재인 것을 피할 길이 없게 되리라, 그 명령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은 이러한 저주와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끌에서 아담을 불러내신 하나님이 우리가 다 죽은 후에 우리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고 티끌로 돌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활시켜 티끌 속에서 재해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실 그 주님께서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다를 뭐로 보여주시는 겁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네가 만든 옷이 아니라, 네가 만든 해결책이 아니라, 네가 만든 방책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너희 하나님이다를 아담과 하와는 이 가죽옷을 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했다가 우리는 망쳐버렸지. 우리가 이 세계를 망쳐버렸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망쳐버렸지. 우리는 이렇게 고난당하는 존재가 되었지. 우리는 이렇게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지. 애를 낳을 때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죽음의 위협 앞에서는 어떤 그러한 우리가 위협을 당하며 우리는 살 수밖에 없게 되었지. 우리가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여 번성하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기쁨에 이 환희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담보로 걸고 해야 되는 비극이 우리 앞에 펼쳐졌지. 매일 우리의 삶에 죽음이 찾아오지. 매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룬 이름, 우리가 이룬 성취, 우리가 이룬 어떤 업적이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릴 것 같은, 다 무로 돌아가 버릴 것 같은 위협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지. 그런데 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구나. 무엇입니까? 가죽옷.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입히신 옷, 하나님이 여전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 옷이 우리에게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어가시며 이 비극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창조의 때에 목적하셨던 그 내용을 이루기 위하여 자발적인 인간, 자유로 나를 찾는 인간, 자유롭게 내 앞에 나와 나를 따르고 나에게 순종하는 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간은 역사 속에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요점만, 이 부분만 한 번 더 살펴보실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던 거나 다름없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할 때, 하와가 뱀에게 대답할 때, 하와가 그 선악과를 아담에게 건네줄 때 그들 안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 야, 하나님이 너처럼 될까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창조세계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창조세계에 만들어놓고 휙 상관없이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개입하시고 여전히 일하시며 우리 앞에 서 계신 구체적인 실존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구체적인 하나님에 관한 그 상이야말로 창세기 초반부가 이야기하는, 아니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인데 그것을 깨달으라고 나중에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들어 오시죠. 나는 너희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앞에 실존하는 존재다. 너희와 이야기를 하고 너희와 함께 호흡하고 너희의 미래는 나의 미래고 너희와 함께 같이 많은 것을 공유하기 원하고 너희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나는 너희와 교제하길 원한다. 이것이 창조 세계의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는 철저하게 무시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있습니다. 신학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제사의 형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없죠. 그런데 이 내용은 바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핵심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의 핵심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의 핵심은 여러 가지 신앙적인 서적을 읽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 아니죠. 여러 가지 신학적인 지식을 구축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 아니죠. 교회에 와서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인맥을 쌓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 아니죠. 교회에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사람들 앞에 펼쳐서 어떤 멋들어지게 살아내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 아니죠. 신앙의 핵심은 여기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단지 하나의 원리나 단지 하나의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그분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내가 그분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분의 영혼이, 그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그분의 성령이, 그분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 그 이끄심이 지금 내 안에 있느냐, 나는 그분 앞에 매료되고 있는가, 나는 그분 앞에 이끌림을 당하고 있는가, 나는 그분께 인도함을 당하고 있는가, 그분은 나의 목자신가,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양인가.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에게 아무리 멋들어진 건물이 있고 아무리 우리에게 수십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멋진 교회가 있고 멋진 조직이 있고 멋진 찬양팀이 있고 성가대가 있고 멋진 구역이 있고 조가 있고 뭐 멋진 어떤 우리의 성과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다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영혼들이 없다면,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세계의 목적이요 근거요 이유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없다면,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설교자의 역량 가운데 있는 교회에 속한 회원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좋은 믿음의 전통 가운데 있는 그 맥락 속에 있는 교회의 한 청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자발적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그 앞에 서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분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자세가 없다면 이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창세기 3장의 이 사건을 통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낙원이었던 그 세계 속에서도 중요한 도전이 있고 시험이 있고 선택의 자리가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 오늘 주님이 묻고 계시는 듯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더냐? 너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모임의 자리에 나오지만 너는 지금 내 앞에 있느냐? 묻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아멘, 예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피조물이고 당신의 자녀고 당신의 양이고 당신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원래 없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주님, 원래 이 세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의 그 창조로 말미암아 이 풍성한 세계, 이 아름다운 우주, 또 고귀한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창조주 주님 앞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여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창조주 되시는 주님을 우리 젊음의 때에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라고 일컬기 전에 알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 온전한 순종, 온전한 경외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